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살 때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늘 참 이건 방해된다 하는, 이게 가장 내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끔 이렇게 자녀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고 목회, 한해 목회 얼마나 어려우세요 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 자신이 가장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만 잘 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뭐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 관계도 있고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왜 이럴까 하는, 우리 자신이 가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혀 틀린 게 아닌 게, 죄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죠. 어제도 시내 이태리 출신 중년, 그렇게 나이는 들지 많지 않았지만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사랑이 많으신 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냐,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게 궁금하다. 아무 부족함 없는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왜 먹는 쪽을 선택했을까? 사탄이 유혹해서 그랬대요. 아,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했길래 안 따먹을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왜 따먹었을까? 잘 모른대요. 그냥 그 만들어 놓은 것 자체만 하나님 너무했다 이런 생각만 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처럼 네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도 자녀들이 있다 그러는데 집에 있는 자녀가 다 좋지만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야. 당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당신 살 수 있겠어? 같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지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밀어버리면,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밀어내겠다고 자기가 되겠다 하면 같이 못 사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최초에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사건, 그리고 죄란 것이 뭔지,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중요한 그 이야기를 그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죠. 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뭡니까? 나쁜 행동, 드러난 나쁜 행동, 그렇게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이 마음속을 어떤 마음가짐인지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죄를 정의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죄를 정의할 때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드는 뿌리, 근본, 근원에 대하여 정의 내리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이기심, 그렇게 죄를 정의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부부도 왜 싸웁니까? 가장 사랑하는 가족끼리 원수처럼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다 생각해 보면 러시아가 침공한 이유도 다 이기심. 개인이든지 집단적인 회사든지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공하든지 간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기심이지 않습니까? 죄. 그 이기심이, 그것이 잘 포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럴싸하게 착하게 보일 뿐이지 막 나가는 사람이 뒷골목에 설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듯이 그 이기심이 우리의 삶을 진짜 어렵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좀 이렇게 안 되면 안 될까? 좀 바뀌면 안 될까 싶지만 그 이기적인 그것 때문에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자기 목적대로 살고 그러는 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의 가장 큰 방해는 그런 나 자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말 수많은 관계나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이 이기적인 이것을 꺾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꺾여지지 않죠. 좋은 책을 읽는다고 상황이 바뀐다고 잠시 수그러드는 듯 하지만 어김없이 이기적인 이 마음이 깊은 뿌리 박힌 이 지독한 이기적인 이것은 쉽게 꺾여지지 않죠. 근데 살다 보면 꺾여지는 데가 있어. 여러분 만났을 때 참 저 사람 인격이 훌륭하다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이기적인 것이 한번 손을 댄 사람들, 자기 생애 가운데 꺾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넉넉한 마음을 갖습니다. 주로 자기가 평생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그런 인생의 큰 고난을 한번 겪어 나온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물론 그거 가지고 완전 인생이 와장창 망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었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교만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갈 거였지만 그걸 통해서 이기적인 것이 꺾이면서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 같이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혹시 어려움을 만났거든 그 어려움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다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여기고 열심히 주님께 나가면 이전에 살아온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 안에 펼쳐질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큰 방해물은 역시 세상이죠. 세상. 이 세상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런 이기적인 우리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기적인 우리들이 만들어진 세상의 특징들을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을 보기에 대단하다고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행복한 것이야. 다른 사람보다 못한 너는 불행한 거야 라고 말하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직장에 잘 들어가지 못할까? 나는 저 사람보다 왜 외모가 이럴까? 뭐 등등 마치 남들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뭔가를 많이 가져야만 행복한 거야.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수없이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만약 그 기준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 기준으로 세상을 살면 그런 가치로 세상을 살면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죠. 그런 점에서 세상이 이 같은 세상의 이 트렌드들이 패턴이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큰 방해물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 그리스도의 길과 흔히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세상의 길이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같은 예를 오늘 본문 역시도 잘 보여주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 없을 때 자기들끼리 논쟁이 붙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누가 가장 great person?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The greatest.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이해도 못했고 올라가면 이분이 메시아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메시아니까 왕이 될 거야 그랬을 때 누가 높은 자리에 가장 큰 사람인지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다투는 식으로 논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짜 지금 상황들을 보면 어이없는 겁니다. 한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나무랄 수 없는 것이 그들의 마음과 그 태도가 우리도 역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전공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렵게 지금 직장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분야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내가 뭐 보상을 바라고 이기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힘들지만 봉사하는 우리들이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잘 따르니까 따라가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를 안 되면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 세상이 그럴 수 있겠냐고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보면 실물 교육하듯이 거기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한 어린아이가 앞에 있었는지 나오라고 자기 옆에 딱 이렇게 세우셨어요. 예수님도 서시고 그 아이도 딱 앞으로 보게 이렇게 세우신 거죠. 마치 두 사람을 비교해봐. 어떻게 보여? 나와 이 아이가 어떻게 보여? 비교하듯이 그렇게 지금 사람들 앞에 말을 한 거죠. 예수님과 아이는 비교할 수 없죠.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전날 밤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국에 임했잖아요. 영광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존재죠. 그 아홉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심으로 지난주 말씀처럼 위대하다, 위대한 능력을 보면서 다 놀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과 그 옆에 있는 어린아이가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왕이지만 옛날은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아이들은 뭡니까? 어른들이 대한 옆에서 이렇게 오면 저리 가 하면서 이렇게 승가신 존재였잖아요. 덜된 인간, 하프 인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머리도 피가 안 마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게 처음에 출산하면 피덩어리 나오잖아요. 피가 안 말랐다는 것은 막 나왔다 이 말이죠. 이제 겨우 나온 주제에 뭘 지금 피도 머리 아직 마르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나와가지고 지금 제대로 구실도 못하는 것이 이런 의미잖아요. 정말 아이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아이하고 이 위대한 예수님하고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놀라웠어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이 아이와 비교 안 된다고 말한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큰 높으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결론처럼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하셨어.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누가 큰 사람인가라고는 제자들의 논쟁의 그 토픽에 대한 결론이죠. 누가 크다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생각한 큰 사람에 대한 개념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큰 사람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제자들은 가장 큰 사람이라는 이 의미를 자기들에게 맞췄어요. 자기들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은 거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람이라는 그 시선을 확 돌려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을 향해서 가장 약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진짜 가장 큰 사람은 자기를 생각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작은 자를 가장 큰 자처럼 여기고 섬기는 자다. 다른 복음서 비교해보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여러 주석을 보다가 그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부분을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은 내용이어서 여러분이 그대로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전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열두 제자는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선택한 직속 부하 지휘관들이었지만 어린아이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적인 지위도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보인 이 행동의 의미는 만일 너희가 이 세상이 등한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데 너희의 생애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너희는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좀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만일 분명히 대단한 것이 아닌 일에 너희의 생애를 바치고 세상의 큰 일을 끄들떠보지 않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 가면 놀랄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99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 받으면 이게 위임패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 안수패 이런 게 있죠. 있지 않습니까? 유리로 이렇게 뭐 예쁘게 가지고 그 뭐죠? 책장 위에 뭐 이렇게 세워놓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념 같은. 근데 그때 제 혼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노예라는 거는 뭐 우리 교단으로 본다면 많은 교회 중에 지역별로 이렇게 뭉텅 이렇게 묶어놓은 게 노예예요. 노예 안에 여러 교회가 있는 거죠. 그 노예에서 이제 저 혼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그 노예 임원 목사님이 저에게 그 패를 네가 그 패 내용을 뭘 적을지 다 작성해가지고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맡겨가지고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비용은 다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평생 남을 텐데 그 안에 널 보면서 나는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내용을 제가 기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목사 안수를 앞두고 몇 달 전에 아주 아주 감명 있게 읽은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야, 내가 이런 목사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거기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있었어 거창 고등학교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종로서적에 나온 거거든요. 울타리 없는 학교. 제가 책 판매하는 건 아니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절판됐는지 모르겠어요. 거창 고등학교 이야기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창 고등학교 아십니까? 아는 분도 계시네요. 네, 사립이고 이거 공립은 아니죠. 이 학교가 유명해진 것은 전영창 교장님으로 인해서 지금의 유명한 학교, 지금도 유명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정명훈 씨 지휘자도 여기 자기 아들 보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전영창 교장님이 연도로 보면 1947년, 6.25 사변 전에 선교사님 어떤 뭐 군무 하여튼 도움으로 그 미국에 유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학사 졸업하고 석사를 졸업하셨어요. 그 당시는 뭐 이승만 대통령은 더 빨리 했지만 어쨌든 유학생이 많지 않은 최초 유학생 할 만큼 그 유학 석사까지 마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의 모 대학 부학장으로 초빙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초빙 받았을 그 시점에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순교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되게 믿음이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누구는 저렇게 순교하는데 나는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바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진지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 거창고등학교 이사장님이 만나게 되었고 그 이사장님이 우리 학교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학교로 당신이 좀 세우는 교장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학장 자리를 내려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거창에 그 학교를 가게 된 거죠. 갔더니 200명 학생이 있는 학교인데 교장 취임식 있는 날에 딱 8명이 앉아가지고 교장 취임을 아마 역사상 어느 나라에도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사회를 들어보니까 그 이제 학교 문 닫는다고 해가지고 그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사, 글상가 다 해가지고 옆에 학교로 다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건물도 낡아가지고 교장실 가봤더니 그 위에 지붕에 하늘 별이 보일 정도 그렇게 낡은 건물이었대요. 어쨌든 학생 모집하고 중량이 교사잖아요. 좋은 교사가 와야 되니까 당시에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좋은 교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거창이었으니까 하여튼 그 장거리 버스 타고 그 서울에 가가지고 이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졸업생들, 똑똑한 졸업생들을 교사를 모집했는데 장소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교회당 빌렸다가 다방에서 했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여관을 하나, 알맞은 여관을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졸업생들을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겠다 해놓고 며칠 전에 취소하는 사람이 대다수고 막상 내려갔는데 학교를 딱 보더니 며칠 만에 안 되겠습니다 하고 가버리고 어떤 교사들은 말도 하지 않고 밤에 도망치고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안 되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 갈라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이제 지금의 학교를 세운 거죠. 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나라를 한번 바로 세워보겠다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 개혁하겠다고 200명의 뭐 총리, 장차관 할 것 없이 모든 중요한 리더들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그때에 말하기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교가 거창고등학교인데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장에게 뭐 한마디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수가 나가지고 거창고등학교가 이제 알려지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까지도 알 정도로 한국에 대표하는 고등학교라고 할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참 그 교장 선생님이 많은 간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교육계에서 아이들을 길렀는지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학교 졸업생들에게 너희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업을 선택할 때 10가지 기준이 있어. 직업 선택 10개. 10계명처럼 직업 선택 10개라는 것을 학교에 딱 새겨놨대요. 그 10개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요거만 보시면 이 교장 선생님 어떻게 교장으로 일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죠.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택하라. 세 번째, 성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 중심이 아니라 끝에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십계를 제가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 이 목사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름표에 새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성진 이런 말들에서 좀 적절하지 못하고 문구를, 이 귀한 문구를 바꾸는 것도 뭐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같이 하지를 못하고 그냥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목회자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제가 대신하게 됐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 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그 교장님에 나온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직업 하나를 선택해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물론 꼭 이렇게 한다는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 출세, 유명해 좀 알아주는 그것이 목적이 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고 직업을 선택하면 주의 길을 못 가는 거죠. 주님이 강하게 마음을 주는데 세상적은 아닌데, 그럴 때 이 마음, 이런 식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의 길을 가지 않겠어요? 세상이 아닌 주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면 이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크리스찬 중에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직접 행동을 못 움직일 수도 있지만 진짜 중심에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잖아요. 그러시죠? 보세요.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아멘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동의 못해요. 미쳤다.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영국의 선교사로 오신 목사님 내외를 만났는데 한국에서 부사장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국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벤츠도 있고 뭐 다 집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내려놓고 후원자도 발굴하지 않고 와가지고 지금 밤늦게 모 그룹에 그 회식하고 나면 그 사람들 술 먹었으니까 새벽 2시까지 옥스퍼드니 어딘지 드라이브 대리운전해 주는 그 일을 지금 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보낸 거 맞나 할 정도로. 근데 그 목사님 가진 비전이 저하고 많이 유사해서 제가 가끔 만나 교제하는데 어떻게 같이 협력할지 제가 고민하는데, 아무튼 이 시대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오스에 제 진짜 말도 안 되는 우리 후배 중에, 아무것도 없는 후배, 선교사 된다는 그 말 듣고 치과 의사인 지금 사모님이 결혼해가지고 선교하시잖아요. 런던에 한번 오셨는데 머리 깎는 것도 아깝다고 그 사모님이 머리를 이렇게 딱 묶고,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돈 아낀, 그런 거 돈 안 쓴다, 안 쓴다는 거지. 스코틀랜드 하면 가라 해도 가고 싶지 않다고. 전도하라면 가겠다고. 그래서 저희 집에 있으면서도 그 공원에 다니면 전도하시고. 그 돈만은 안 믿는 집안의 딸이에요. 그 딸 하나 보고 공부시켰는데 그 딸이 대학교 시절에 방황하면서 데모 많이 할 때 돌 날라가던 그런 여대생인데, 방황한 그 시절에 예수 만나가지고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만큼, 예수 믿게 하는 것만큼 보람된 인생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안 믿는 부모님들이 하나 바라보고 공부시켰는데 모아놓은, 집가서 모아놓은 그 돈 다 부모님께 일단 드리신 다음에 그 많은 남성들이 선을 봤지만 제 후배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진짜 오죽했으면 신용불량된 그 하여튼 집안 이야기지만 그거 형이 그 후배 이름으로 도형해서 일할 정도로 집안도 한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자매가 아무리 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선교사 하겠다는 목사도 없고, 그래서 딱 그거 하나 보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 모인 사람도 다 그럴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면, 복음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알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나이 떼버리고 그 골골한 그 후반전 노인네 시간 떼버리면 그 중간에 남은 게 몇 년 안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대학 공부해야 되지, 직장 선택해야지, 결혼하지, 안정할 만하면 그까지 딱 치고 그 다음에 치면 그거 10년, 15년 될까요? 인생 짧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돈 벌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마음껏 살라는 말이 아니라 되는 대로 그냥 살라는 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기회 주어지면 다 취하시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이 돈도 많이 벌고 높아가지만 절대로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전공한 것이 들은 직장이 세상적으로 돈을 못 버는 직종이다, 괜찮아요. 어차피 선택했으니까 각오하고 사는 거지.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두탕 세탕 떼면서 아르바타 하면서 그냥 사는 거지 뭐. 중요한 것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분야에서 누군가는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주와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가면 큰 자였다, 세상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을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구원의 감격에 젖어 사십시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